말라기 3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요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글쎄 제가 우리 아이들 둘이 이제 와 있어서 좀 잔소리를 요새 좀 많이 하니까 우리 막내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좀 세상에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제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이 됐고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세워서 올해 이제 60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출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표현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해방의 역사를 백성에게 주었듯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일제 식민지 해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를 수립해서 지금 한 60년이라고 한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살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가진 거 정말 없이 너무나 힘들게 산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한 5, 6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지나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글쎄 정신적인 이런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질적인 면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지금 그러한 그 큰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물질적 번영과 더불어 우리의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만큼 발전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만큼의 발전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 말라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대언자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시대 사람들과 그 시대의 풍조와 그 다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나라가 처한 그와 같은 그 상황과 이 나라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말라기 대언자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낱낱이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25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땅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그 역사성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심정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그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라고 하는 대언자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대언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마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대언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대언자가 끝난 이후부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3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약 43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이 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여러 대언자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몽땅 다 이방 나라에다 넘겨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신음할 때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그 영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곧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백성이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어요. 내 집 짓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게을리할 때 하나님께서 학계 대언자와 그 다음에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그 다음에 스가랴의 지도하에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백성이 무언가를 하는데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만 지나면 사람이 이 망각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와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 다 지나가고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났을 때 이 말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이 말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제 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커다란 죄악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제일 큰 죄악. 그 죄악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든 아니면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을 읽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 이 대언자들이 전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는 다른 모든 것은 죽어있는 신들이다. 근데 너희가 왜 돌신을 섬기고 나무신을 섬기고 조각한 그런 신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느냐.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니까 거기서 돌이켜라. 이 말씀이 중심적인 그와 같은 대언자들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그 이후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상은 숭배하지 않아요. 돌덩어리, 나무 조각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 경배하고 절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죄악을 이제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죄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어야 될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건성건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양은 있는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어떤 의무로서 자기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은 했지만 백성들에게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무관심 속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약 1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자세와 그와 같은 태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책과 같이 이렇게 대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부응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내 말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자각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열정이 없는 가운데 뜨거운 그런 심정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에게 올바른 것을 전해서 이 백성이 잘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부지런함과 열정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꼭 발생하느냐 하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목사의 아들, 딸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같으면 안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가서 보면 늘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 심정을 다시 한번 가져보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죄와 결탁하기 시작했어요. 아, 뭐 제사장도 그러는데, 지금 시구 얘기하면, 아,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또 아내를 쉽게 갖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아내에게 이혼 용서를 써주고 가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살다가 싫으면 또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혼 용서를 써주고 가서 결혼하고 이와 같은 사악한 일들이 어느 면에서 우상 숭배보다 더 사악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된 그와 같은 시점이 이 말라기라고 한 대언자가 등장을 해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변하던 그 시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말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다시 말씀드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이 위선자들과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말라기 4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말라기가 짧거든요. 4장뿐이 안 돼요. 그 안에서 백성들의 그런 그 상태가 어떤가를 보시고 그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려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말라기가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섯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열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죄악과 여섯 번째 죄악을 잠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전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덟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십일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제가 오늘 무슨 십일조 이야기하거나 헌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 게 있는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딸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말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했다. 한번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 것은 없는가? 여섯 번째 있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섯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이야기한다 그랬죠. 여섯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무수히 하고도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지금 오리발을 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악한 자가 참 더 잘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데도 저렇게 교회가 잘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복만 준다고 해도 저렇게 교회가 많이 모이지 않느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건데 그 교만한 사람이 일이 얼마나 잘 되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저기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영감으로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존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NIV라든지 다른 거그 말씀들 그 읽는 사람들도 훌륭한 목회자도 많고 설교자도 많고 예, 그렇게 되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 교인들이 많지 않느냐. 거기가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기록이 돼서 완벽하게 섭리로 보존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은 걸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자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도 무수히 대적하고도 그러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왜 이렇게 발뺌을 하느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이 많이 쫓아가고 아니면 덜 쫓아가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으면 거기 많이 역사하고 적으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나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 오늘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첫에 말씀이 뭡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취했던 그런 아내를 갖다 내버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린 그런 헌물을 멸시하는 바로 그때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돼서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로 남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걷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바로 이와 같은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있던 그 소수의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팽배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원자입니다. 내 주님입니다. 내 개인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증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여기 나와 앉아있으면 예배당 문턱만 밟는 겁니다. 사랑침내교 오늘 왔다가 갔다 하는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맞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숨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와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 불 속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 지옥 불 속에 넣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의 혼과 몸을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방탕한 생활을 한 이후에 잠언과 전도서를 지으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말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에서 떠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요 믿음을 가지는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16절 끝에 가서 보세요.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여기 똑같은 말라기 말씀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무에서 말씀을 통해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과 혼을 지옥 불 속에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수천만 명이 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그러한 그 원소들을 모아서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 우리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공부할 때, 세상 일에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이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최종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최종 소망이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다.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했냐면 16장 16절에 첫 부분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했다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서 뭘 한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여기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그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었겠어요? 인터넷 이메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두 번 만나고 가능하면 주중에 한 번 만나고 더 필요하면 정말 주중에 한 번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것을 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증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걸 피하는데 너희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는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꾸 모이게 힘써야 돼요.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24시간뿐이 없어요. 하루에. 어떤 사람은 저보고 전 36시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도 24시간뿐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7일뿐이 없어요. 1년 딱 365일뿐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서로 하나님의 일들을 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아뢰할 것을 아뢰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네 가지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자주 말을 했더니 16절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귀가 있겠어요? 귀가 있지 않아요. 지금 사람의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표현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경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모여서 우리 어려움을 호소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그걸 들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 귀를 만드신 거 하나님이 왜 듣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귀를 왜 주셨어요? 들으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왜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귀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찾고 이렇게 아뢰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들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면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일을 기록하는 기록관이 그 옆에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왕이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적어놓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온 땅을 지금 내려다보시면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을 지금 기념하는 그런 책에다 지금 기록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하나 중요하니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 받은 이후에 이 땅에 약 7년 동안에 환란기가 임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맨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흰 왕좌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때 가서 보니까 20장에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기록 그 안에 펴져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고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에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념의 책을 기록해 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든 걸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살기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하는 건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기억해 주시는구나. 세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해서 그래서 보석들을 만드는 그와 같은 때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사람이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나에 대해서 간증하고 내 자신에 대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호소했던 그 사람들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주겠다.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주겠다.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 그와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보석들이 되는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으냐 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왜 분별합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분별한다고 했지만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공정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리를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그래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와 같은 자를 지옥 불 속에 영원토록 집어넣는 그와 같은 심판을 집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제목 말씀드리기가 이상하죠. 오늘 제목은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잡았어요. 거룩한 두려움. 이거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성스러운 성화되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지금 성경 기록이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책을 읽으시든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거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